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스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총독 펠릭스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고발했던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온 천하에서 유대인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고발했던 내용은 바울은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을 추종하고 이단을 가리키는 앞잡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보면 순서대로 그 고발했던 내용 순서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신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변론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이에요. 10절을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흘 전부터 이민족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자기가 이제 변명하겠다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한 두 주도 안 된 거죠. 그리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고작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누구를 소동하겠단 말이냐.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나는 성전에서 다른 누군가랑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절부터 13절에서 나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다만 처음에 고발이 되었을 때는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했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재판을 하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건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위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잡혀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나는 그 어떤 소동도 소란도 일으킨 적이 없고 또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거나 이런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변론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6절에서 다시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 변론 내용은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발에 대한 변론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앞에서 내가 변명하나이다 했는데 지금은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래서 고발된 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됐으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기가 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쭉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울이 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내가 그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소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사도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율법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주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메시아가 약속되었던 것 나도 믿는다, 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쭉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내용,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그걸 부정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단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 17절부터 21절은 세 번째 고발된 항목이었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구제할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갔다고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껄렁껄렁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막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구제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드리는 재물들, 이런 걸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드리는 중에 내가 뿐만 아니라 결례도 행했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도 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요? 내가 성전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성전을 더럽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성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름 아니라 그들도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18절 끝부분이죠.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내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지금 성전을 더럽힌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10절부터 21절을 보면 따박따박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거예요. 고발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을 소동하게 한다. 바울이 대답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두 번째 고발, 너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단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구약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숨기고 믿고 있다. 세 번째, 네가 성전을 더럽혔다. 사도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갔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정에서 세 가지 변론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역시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쭉 변론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요.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변론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재판받는 과정을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재판 장면은 이렇지만 방금 앞부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막 매를 두들겨 맞고 막 이 로마인의 영대로 막 끌려가고 이럴 때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당사자인 사도 바울도 항상 고난이나 재판 과정을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만 썼는데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거나 간증하거나 선포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아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좀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 앞부분에 했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결국 앞부분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바울이 변절을 했나? 이제는 좀 고난을 덜 받으려고 재판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나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 행동을 옳지 않게 보거나 아니면 아, 바울에게 다른 목적과 뜻이 있었겠지 해서 바울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는 비록 죄가 없지만 그러나 재판을 받는 죄인의 신분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있으면 로마에서도 그렇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가면 재판장이 결국 판단을 해요. 이 장면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번에 가면 또 베스도 총독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나중에 총독이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대답하죠. 내가 죄가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황제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이런 재판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아, 나는 복음 증거하고 말래 하고서 복음 증거하고 매를 두들겨 맞거나 그냥 당면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후에 로마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 측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듣게 될 내용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일단 유대인들을 찾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장로들 또 유대인 형제들 이렇게 혈족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유대인의 소동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적인 설명거리들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런 설명들이 밑에 깔리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막 증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용하건 아니면 간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용하건 여하튼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과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막 설명한 목적이 나 이제 감옥 안 들어갈래. 나 이제 재판 안 받을래. 나는 죄가 없으니까 여지껏 받았던 거 부당한 대우를 나 보상받을래. 이제는 자유롭게 살래. 이러려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내가 가서 더 재판을 받을 거야. 내가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질 거야. 이런 목적으로 이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직접 복음을 선포했고 지금은 이런 모든 과정을 간접적인 자료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로마 시민권자임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사도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만 좋을 때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는 귀한 과정과 도구로 삼으려고 사도바울이 노력하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곤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라도 붙잡고 막 나는 이거 억울하다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아 그래 당신이 정말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했군요. 억울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잘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처한 모든 현실 상황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될까 저렇게 써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고 직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평탄함 속에서도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과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저 누리거나 그저 불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늘 고심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 바울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어서 평탄한 길이 있어도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케 하시고 또한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